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 정말 죄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살다가 주님을 모른 채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던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의 삶을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병들고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서 특별히 1장에,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좀 읽은 부분도 있었지만,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6절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 예,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를 이렇게 반쪽을 쪼개면요, 거기에 요즘에 뭐 seedless 그 과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과일들은 다 씨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씨 안에 우리가 몇 개의 사과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감히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텐데 이 씨앗이 땅에 이제 떨어져서 죽고 썩어져 죽고 거기에 이제 물이나 영양소 같은 것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광합성이 일어나면 그 조그만한 씨앗 안에서 이게 새싹이 돋아나고 그게 큰 나무가 되고 결국에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또 죽고 반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수히도 많은, 그러니까 infinite number, 그러니까 숫자로 셀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 생명의 능력이 그 자그마한 씨앗 그한 알갱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 도토리 아시죠? 도토리. 에이콘. 그 도토리 안에서 온 우주를 본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토리를 볼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발의 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자그마한 그 도토리 안에서도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생명의 씨앗들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왜냐면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 믿음, 믿음 안에서도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확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집약해서 이 자그마한 그 겨자씨가 보일랑말랑하는 가 하는 그런 작은 씨앗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숨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보니까 우리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수확하시는 그 일을 목적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 생명과학이나 우리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씨앗, 생명이 담긴 어떤 씨앗을 만들어낼 수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게 창조된 그 씨앗을 우리가 조작을 하고 그걸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있지만 무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원형된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셨던 그 생명을 꺼집어내시기 위해서, 수확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를, 예레미야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예레미야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정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심바되고 또 택하심바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족보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그 족보라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끝에 아담,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가면요, 거기는 그 카스트 시스템이 있어요. 카스트 제조, 그 제도. 그래서 거기에 가장 높은 그 브라만 그 사제들의 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밑에 있다면 그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가촉,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그 계급이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 달리트가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 복음을 그 인도 한 하는 시골 지역에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이게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의자에 앉으신 분들도 계고, 근데 여기다가 담요를 하나 깔고 앉아 계시던 어떤 어머니야, 좀 나이 드신 어머니와 딸이 계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한번 여쭤봤어요. 왜 우셨냐고. 그랬더니 그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복음을 알아요. 이분도 복음도 알고 이제 거듭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자매님이셨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나는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서 교회 안에도 다른 계급의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맺으면 또 뭔가 열등감이 좀 있고 자기 자신의 자괴감도 들고 막 그랬는데, 이 복음을 이제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런 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런 아주 천한 집안의 미문인 작은 자 같은 본인에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자신의 학식이나 어떤 부로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이 측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엄청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 깨어진 인생들이죠. 우리가 가정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남자로 태어나려고 여자로 태어나려고 이런 집안을 태어나려고 우리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런 가정, 그러한 상황과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끝끝내 그 다 서로 각기 다른 다양한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 속에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우리의 부패한 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덮어가는 위장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까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블레임을 시프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 모든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트러스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빚어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놓여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장 에베소 1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복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죠. 뭐 중국 분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저 인도 가 보니까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뭐 예전에 뭐 저희 아이들 뭐 자녀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뭐 복덩이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이 들어가는 이름도 많이 지시고 근데 인도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많이 그 이름을 짓고 하는데 저희 예전에 그 이 복주머니 아시죠? 복주머니가 이렇게 뭐죠? 거기다 복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많이 안 나가고 지출이 안 되고 돈이 많이 쌓여서 내가 돈이 많은 그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복자를 새겨놨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또 이불 있잖아요. 이불이 있으면 거기에 큰 중앙에 큰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을 덮고 자야 돼요. 예, 복을 덮고 자야 되고 또 베개도 옆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동그란 그 원통으로 된 거 있죠. 실린더처럼. 근데 그 옆에도 복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옆에 딱 봐도 잠에서 깨도 복을 봐야 돼요. 복자를 보고 그래서 복을 베고 자고 덮고 자고 하여튼 뭐 나가면서도 집에 들어가면서도 복자가 있고 나오면서도 복자가 있고 하여튼 중국 식당 가도 뭐 복을 거꾸로 해놓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갈급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 숟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어서 복을 떠먹고 싶은 복을 항상 먹고 집어먹고 또 그 그릇 그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보면 그게 옆에하고 옆에 문양이 있고 뭐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복을 다 먹어도 그 안에도 남겨진 게 복이어야 되고 그죠. 온 사방이 다 복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기억나시죠? 저게 뭐 쿠키 자리 아니라 요광이에요. 요광. 예. 저도 요광을 좀 경험한 세대인데요. 시골에 아주 춥고 그러면 그 변소,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좀 가기가 힘듭니다. 그 어둡고 눈도 쌓이고 그러면 그 방 안에서 구퉁이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복자를 새겨놓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볼일을 보면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복에 아주 미친 민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얘기했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을 갈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복이냐 했을 때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 복덩어리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또 돈이 많아서 뭐 큰 집을 사고 뭐 벤츠를 타고 해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뭐 돌아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게 그 신학적인 term ontology라고 하죠. ontologically 우리가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복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신 거예요. 사역을 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신 거죠. 미니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출발점이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고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복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뭐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영어성경에 보니까 너를 I will make you a blessing. 그러니까 복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보화가 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이 육신으로는 판단할 때는 우리 아무도 우리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좋은지만 뭐 학식인 자 그런 사람들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복된 존재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덩이로 복덩어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의 신령을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데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시면 어떠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 같은 이 죄된 이 속이는 자 하나님을 떠나가서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독립된 자로 자아사랑과 자아숭배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미워하신 거예요. 그를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으로 같이 유업으로 후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을 때 그 복이 뭐냐면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입양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열의 문답 소유의 문답 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궁극적인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일 먼저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것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5장, 16장 거쳐서 이제 17장은 이제 온전히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때 전 장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써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에 있는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다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되어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리고 그 후에 왜 부활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실지를 지금 여기서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뉴저지에 살 때 준영이가 굉장히, 그때는 준영이가 한두 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그 공원에서 이제 그 바베큐 이제 그 피크닉을 했는데, 이게 그 뭐죠? 숯이었잖아요. 찰코 있잖아요. 찰코가 이게 꺼진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 눈에는 이게 이제 그냥 돌이랑 그냥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데 다 꺼진 줄 알고 이걸 손으로 탁 집은 거예요. 이 애기가 그걸 하고 잡으니까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거기서 소리를, 그냥 제가 좀 한 그래도 조금 그 근처에 있었지만 조금 떨어지는 장소에 있었는데도 저의 아들의 그 비명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그 화상을 입은 게 제가 아니라 제 사랑하는 아들이 그 화상에 있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된 아비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의 분신처럼 여기고 사랑, 그가 고통을 당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걔가 울 때 저도 울고. 이게 하나님이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로 연합을 이루셔서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거는 아이폰이 아니지만 제 핸드폰 놓고 왔는데, 핸드폰을 누군가가 와서 제 핸드폰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려고 한다면, 제가 그 핸드폰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제 게 아니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깨뜨리라고 뭐 이렇게 독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핸드폰이 제 거고 제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제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핸드폰을 누군가가 땅에 던져서 깨뜨리려고 하면요, 저는 너무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을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깨어짐으로 제 마음이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소유고 제가 마음을 품고 있는 거고 제가 값을 지불했고 제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패하고 썩어 있고 병들고 정말 복잡한 우리의 이 내면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하면요, 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깨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아승발했던 그 죄된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시간 우리 집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집회를 기대하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 그 이사야서 58장인가요? 거기서도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을 왜 하시죠? 금식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면 금식이 왜 금식하세요? 이러시면 좀 많이 굶어서 좀 배를 조금 비우고 나면 좀 영이 날카로워지고 좀 하나님과 좀 친밀함을 느끼고 이 육체적인 것들을 좀 끈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좀 친밀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금식은요 목적은 뭐냐면요 비워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금식의 목적은 채우는 데 있어요. 채우는 데.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물이요. 여기 말하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담긴 물을 우리 여기에 금으로 만든 병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이거는 여전히 물병이에요. 물병.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뭐 이게 뭐 진흙으로 만들어졌어도 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밖에 있는 이 저 말이 안 되네. 하여튼 밖에 있는 이 사물을 이렇게 정의하게 돼 있어요. 정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이 안에 똥물이 들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똥을 담은 똥물병이에요. 똥물병. 그렇죠? 그 정도로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한번 금식해봐. 금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요 다 이제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새 물을 부으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똥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똥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아주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담겨있던 그릇에 이거를 아무리 비워낸들 여기다가 아무리 새 것을 집어넣는들 이게 깨끗한 물병이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비워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화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시든지 깨뜨리셔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든지 그죠? 제가 인도에 가면 여러분 짜이 좋아하세요? 차이티라고 있어요. 요만한 그 블랙티랑 우유랑 섞어가지고 거기다 좀 달달하고 뭐 거기다 마살라는 그 양념도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어서 인도 분들이 가장 좀 즐겨 드시는 그 차가 있습니다. 짜이라 거기서 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은 놀란 게 짜이를 이렇게 마시는데 요만한 그릇에 조그만한 그 차이를 담는 병이 있어요. 병 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요 이거 가지고 금방 그냥 쉽게 구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두 번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어 가지고 그걸 아무리 내용물을 또 씻어서 헬라도 이게 모래와 흙하고 다 섞였기 때문에 한번 먹고요 이거는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품이에요. 와 저는 그때 이거 차의 자태도 얼마나 저기 값이 싼지 비싸지도 않아요. 20루피. 근데 그거를 담아주는 그 그릇도 한번 먹고 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뗄감이며 이거 다 가능한가 노동력이며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는 그 컵과 같아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40년 동안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모든 1세대가 60만이 넘는 어른만 장정만 남자들 분들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1세대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고 자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희 일생의 모습.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담을 수 없는 우리를 비워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 부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예, 야곱이요. 야곱이 약복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마리 강이죠.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조금 와디처럼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그런 데인데 그 사이를 놓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중히 여겼던 그 재물들, 염소, 양떼, 그 다음에 그 좀 그 칸큐바인들, 후처들, 그 다음에 자기의 본처, 그리고 라헬,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다 내보내고 지금 누가만 남았냐면 야곱만 남은 거예요. 그 강 하나 살을 두고. 근데 여러분 너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그 약복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emptying이에요. emptying, 비워내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를 비워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금식하게 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마음 품었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이 폐역하고 그 죄된 우리 자아숭배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비워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워내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자신을 봐도 변하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그냥 눈물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40일 금식하고 막 수련회 따라다니고 뭐 성기지 가가지고 애쓰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변하겠지. 아니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그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냥 두려움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려움과 의무감과 사랑 그 세 가지 그 동기부여가 있는데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자로 그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탕자 아시죠 여러분? 그 첫째 형 집에서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아버지 집을 아버지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아버지가 그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가서 끼어져 보고 비어져 보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아는 그런 아들들을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유의지, 자발적인 사랑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저기 십자가를 보시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잖아요. 사실 이 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이 온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면요, 다 지금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못 박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 있죠. 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예? 예수님 그때 영접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 보고, 아,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른편 강도에게 임해서요. 그 오른편 강도가 지금 뭐를 믿게 됐냐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관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옆에서 같이 자기와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나도 매달려 있고, 옆에 이분도, 예수님도 매달려 계신데, 이분이 저를 어떻게, 어떤, 무슨 수단으로 저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가 믿은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풀어 놓아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제물 대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요,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는 선악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가면요, 생명나무가 많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천구루 만구루 몇백만 구루가 있어도 저희는 다시는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드신 시간입니다. 제가 알아요.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리. 저도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죠? 이거 코스코 가면 거기 자판기도 있죠. 있는데 뭐 25전 뭐 50전이면 살 거예요 아마. 뭐 이거를 뭐 스토어 가서 뭐 세븐일레븐 가면 1불 50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죠? 이 가격이 제가 돈을 지불을 하는 만큼이 가격표예요, 이게 가격표.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요 똑같은 50전짜리 50센트짜리 물을 저 사막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막에 예를 들면 거기서 물을 마시지 못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정말 물 한 방울이 정말 아쉬운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요 물은요, 부르는 게 가십시오. 그 부르는 게 가. 그래서 제가 이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잘하면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억션을 하는 거죠. 이제 경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제가 팔 건데, 아, 뭐 한 모금 드리겠습니다. 한 모금 하면서 얼마 내실래 해가지고 가장 높은 비팅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거를 선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은 책정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대가 지불, 그거를 낸 사람이 낸 그 금액이 사실 그 하찮은 50센트의 물이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도의 그 달리트 불가족 천민 출신의 그 성도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면요,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큼 값어치가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피값만큼 살아야 돼요. 예수님 피값만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지는 그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살아 드려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자아연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우 불쌍한다. 밤에 주무실 때 우시고 우울증 걸리시고. 아니요, 그러실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아신다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면 결코 거기 자아연민도요 사실 자아숭배예요. 자아사랑이 너무나 지나치면 연민까지 되는 거예요. 불쌍해. 자기 등을 두드리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아신 바 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분이 끝끝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조금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예. 좀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괜찮으세요? 제가 일찍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저는 그냥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직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상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존재적 아까 말씀드린 존재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복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정의 그리고 성품 하나님은 그 성품이 있으신데 본성이 있으신데 우리도 그러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그 성품과 이런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형상과 모양인데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본성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지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인도에서 기억이 거기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면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집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1리터짜리, 2리터짜리 그런 거 무거운 거 여섯 뭉치 있는 거 팩 있으면은 제가 그걸 들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준영이가 큰 애가 3살, 1살 요럴 때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도와준다고 특히 한 살짜리는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 물병을 나누는데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를 99.9%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옮겨놨어요. 그 부엌에다가. 근데 제가 걔네들은 오히려 저에게 짐이 되고요. 저를 더 더디게 만들고 더 하중을 더 그냥 실어가지고 제가 드는데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제가 아이들한테 야 준영아 준영아 너네 고마워 잘했어 야 역시 내 아들 애들이 칭찬해주니까 걔네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한 것 같다. 그래도 아빠를 도왔어 내가. 그러면서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런 모임을 섬기고 제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 뭐 캠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건데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더 산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같이 만끽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거룩한 직임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그 누구예요? 아담이 보기 안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돕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망하게 하는 자. 그죠? 오히려 아담을 깨워가지고 예? 아담을 망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그죠?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는 첫 아담, 그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존재적으로요. 아담은 존재적으로 완전했어요. 무음합니다. 벌거벗었는데 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없죠? 근데 아담은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일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세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배우자 된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그 모형 보이시죠. 에베소서에서.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권위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치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 근데 그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에 들어와서 세상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그 첫사람 아담이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의 원형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진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존재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혜. 여러분 그 동물들 이게 와가지고 이제 이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근데 이게 놀라운 지혜인 게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요거 이름 뭔지 아세요? 이거? 네? 리모컨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리모컨인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꿰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리모컨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에 요거 같은 교회 여기 계신 미국 분들 계시겠죠? 그분들이 요걸 딱 내어드리면서 요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런 리모컨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이게 뭘까?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의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각자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동물 대상들을요 다 아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주님을 뭐라 하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숫자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 미동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내 이름을 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바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처음 그 뭐죠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랑 이제 늦지막하게 저희 37에 둘 다 동갑인데 결혼할 때요 저는 항상 그 주머니에 여자를 만난 이제 소개팅이죠. 소개팅 가면은 봉투 두 개를 꺼내놨습니다. 하나는 저의 그 과거사, 제 그 옛날 그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 건지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저랑 저는 이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한 사람은 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여자는 반응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처음으로 그 봉투를 안 내밀고 한 세 번까지 만나고 나중에 내밀었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저희 형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럿이고 뭐 몇만 불이고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교육 전사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가장 귀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해가지고 저는 그날 프로포즈할 때 되게 이상한 짓을 한 게 뭐냐면 그 픽처 프레임 있잖아요. 액자에다가 저 성격구조 적어. 저기 아담 이름을 제 이름을 넣고요. 다음에 저 하와를 저희 그 와이프 이름을 넣고.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고요.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 프로포즈 하는 날 알고 저희 처가 때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우리 은혜가 무슨 반지를 끼고 올까 하면서 그거 구경하러 남아 있었다가 딱 가져왔는데 픽처 프레임에다가 성격구조 딱 있고 거기 결혼 신청서 결혼 뭐 청원서 한 다음에 거기다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별난 사람도 다 있네 그랬대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의 person이죠. 한 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말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러신대. 예? 우리 K-드라마 아시죠?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와 하나다.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권위.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충만하고 또 멀티플 하고 그죠? 그런 fruitful, be fruitful.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 충만하고 이런 것들에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그 무교절 지나고 아니 무교절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들이 예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냥 살아만 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의 사역이셨던 거예요. 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람 아담과 하와 문제가 발생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요.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계명이에요. 열 가지 계명도 아니고 613개의 계명도 아니고 수천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거 하나만 지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사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범하죠. 한 계명을. 그것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정령주의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무트. 무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타 하면은 더. 무트. 그러니까 death, the death. 죽음, 그리고 죽음. 그 죽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죽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정령.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요. 그냥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의 죽음도 있죠. 저희가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그 죽음은 뭐냐면,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이 원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존재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존재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권위적으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던 인간이, 아담이 이제는 죽음으로 넘겨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길게 산다고 진짜 죽음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연합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우리에게는 두 보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거듭남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때문에 도박하는 거 끊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아내 구타하고 이러다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바뀌는, 그 존재의 바뀌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진심만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변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름 뜻을 아세요? 니코 하면은 그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그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데모 하면 우리 데모크라시 이름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승리. 사람들이 자기가 이건 내가 승리해서 쟁취해서 난 성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니고데모처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덕망이 있고, 그죠? 그 당회원이고 산헤드린 당원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니고데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장 추구하는 덕망 있고 의롭고 이런 사람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왜 두 개죠? 왜 물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물을 비워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비워지고 정결되고 새로운 부대가 된 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비워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굶고 다이어트 해도요,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죠. 좋은 거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금식은 잘 먹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존재들, 아무리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사람들 칭찬받고 칭송을 받아도, 사람들의 승리라고 표본이라고 칭송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막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눈에, 마음에 이제 부딪혀 오실 거예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죠?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몰랐어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아버지 말씀 너무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도, 알죠. 들어서 알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로 포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것을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해도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의 죽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부활시키신 것 같이 그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세요? 실제로 이게 관념이 아니고 지식적 차원의 동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이게 실제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행해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죽어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장사된 바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출생이 있고 누구나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죠. 그죠? 출생과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인륜지 대사라 가지고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결혼이죠. 결혼. 결혼 안 중요하신가요? 네. 아, 뭐 저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여기 시험 받지 마시고요. 그게 결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없으면 자녀 출생도 없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가요. 상강오륜, 유교에서 상강오륜이 뭐냐면요. 그 임금과 신하, 그죠? 그다음에 부부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이게 삼강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 되는 관계예요. 근데 이게 결혼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요. 거기는 성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야 그 질문 아시죠? 그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이 잃었는데 그 동생 아주 한 일곱 번까지 결혼을 했는데 그럼 죽으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게 그의 남편은 누굽니까 했을 때 너희가 하늘에서 일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거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거기는 우리는 천사 같은 그냥 성별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결혼제를 주시고 왜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냐고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5장과 6장을 보니까 상강 유교에서 나오는 그 상강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훈육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거고 유교상은 너 그렇게 해 그게 옳은 거야 명목적으로 그냥 따로 이런 거였는데 그게 법이야 라고 하셨는데 유교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출생과 사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륜지 대사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번 보세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그 하나됨과 동시에 옛 자의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와 결혼한 그 상대에 대해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집을 이제 오시잲아요. 그럼 처갓집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등지고 이제 시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뭐 죽은 귀신이 되어도 돌아오지 말라고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여기 십자가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십자가 연합되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합하여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세례를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죽음이에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살아난 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우리의 출생과 사망 중간에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에 대해서 옛 자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자,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상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미 우리는 컨뎀 받았다. 우리는 정죄받고 있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그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맨날 십자가였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무슨 묵상했냐면 아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시고 죄송해요 예수님. 감상적으로. 근데 저는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를 못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은 너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모습을 안 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빔이 그 눈이 떠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대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그 불뱀이요 이스라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노뱀을 만들라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고. 여러분 원래 뱀은요 우리예요. 우리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된 존재가 된 죽어있는 뱀이 된 뱀의 형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대 십자가에서 죽어대고 처형되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만 제가 빨리 훑고 지나갈게요.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생명 그죠?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뺐지만 또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서사는 샘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죠? 그리고 영생 다시 살리라 그의 생수의 강물이 그에게 흘러나리라 그죠?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죠?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죠? 영생 생명. 그러니까 이 온 그 요한복음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어요. 미조물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상이 있고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닭의 생명이 있고요. 독수리의 생명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저희 애들한테 물어봐도요. 지금 막내가 5살짜리도 이거를 분간을 해요. 너 닭 뭔지 알아? 안 돼요. 독수리가 뭔지 알아? 안 돼요. 본 게 있어가지고 테레비에서 아 독수리는 이렇게 잘 날지 못하고 꼬꼬꼬 하면서 돌아다니고 모이 먹고 그런 존재고 독수리는 큰 짐승도 막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새라는 거예요. 창공을 날고 애들도 알거든요. 생긴 건 정말 비슷하지만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근데 우리가 생명이라 말할 때 그냥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들의 습성, 그들의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뭐라 그러죠? characteristic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닭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근데 이 닭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닭으로는 태어났지만 원래 독수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항상 이 독수, 이 닭이 자기가 이제 언젠가는 독수리가 될 거야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 아, 먼저 독수리처럼 되려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몸집을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맨날 헬스장을 다니면서 프로테인 쉐이크를 막 먹으면서 막 해가지고 몸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닭들이 봤을 때요, 와, 저 닭은 진짜 독수리만하다, 집채만하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커졌어요. 근데 보니까 아, 독수리는 조금 검은색 깃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문점 그 홈디퍼 가가지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산 다음에 몸에다가 검은색으로 칠을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을. 근데 또 보니까 아, 몸집도 크고 색깔도 비슷한데 아, 이 뿌리하고 이 뭐죠? 예. 발톱 죄송합니다. 발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성형외과 가가지고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히 그 독수리 모양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닭이 닭이 있는 동네를 막 돌아다닐 때 그 다른 그 닭들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는 거예요. 아, 독수리가 왔다. 근데 한 가지 딱 그 걸리는 게 뭐냐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합니다. 나는 날리라. 나는 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맨날 그 마음 수련 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세뇌를 해가지고 날마다 이런 작은 데서부터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갯짓을 연습하면서 뭐 근육도 있겠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날보다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 준비됐습니다. 딱 하고 자 마을 사람들 다 보이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이세요. 한 다음에 이 닭이요 미친 닭이죠. 미친 닭이 그 거기에 있는 그 동네의 가장 높은 지형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닭들에게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당신들에게 내가 닭이 아니고 네? 태생적으로 닭이지만 진짜 닭이 아니고 나는 원래 독수리였다고 보라고 내가 오늘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자리에서 네,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근데 이 닭이 연습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날아가다 떨어져서 네, 추락해서 낙사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있는 그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흉측한 닭을 보면서 그 동네 그 닭들이 아 역시 이 닭은 닭이었어.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죽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생명의 변화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아까 말씀드린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절된 인생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패한 자가 결국엔 열매 맺는 그 행위가 뭐냐면 자아사랑이에요. 자아숭배. 그걸로 점철되는 인생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별개의 분리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죽어 있는 하나님께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영생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 쪽의 그 사역은 뭐냐면 그 죽어 있는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생명. 아무 생명 아니고요. 인도에 가면요. 제가 너무 콜카타 가면 제가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머더 테레사 아시죠? 머더 테레사. 선행한 그 과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봤던 그 힌두교 사람들도 너무너무 그 우러러보고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을 그 머더 테레사가 신이 돼버렸어요. 신이. 물론 천주교에서도 성인을 하고 추대를 하지만 인도 콜카타 가시면요. 머더 테레사 그러면요. 껌뻑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복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의 추앙받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이 생명은 인간이 쥐어 짜서 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선한 그런 행위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수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영생. 아무 사람의 영생. 머더 테레사의 영감을 받아서 아 저는 머더 테레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분처럼 살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게 아니고요. 본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간디, 무하트마 간디, 인도 사람들의 집회, 모든 집회에 나 있는 무하트마 간디,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따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살아내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리버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정말 중요한 이 프레이즈가 있어요. 뭐냐면 죄 곧 나, 나 곧 죄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제가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요, 아, 거짓말한 거, 가늠한 거, 살인한 거, 다른 사람도 뭐 시기한 거, 질투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열매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존재가 죄야. 너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네가 숨쉬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눈 껌뻑이고, 지금도 너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야. 죄야. 죄 덩어리야. 죄 짱아찌. 여러분 죄 짱아찌라고 들어보셨어요? 짱아찌 아시죠? 그 아무리 빨아도 그 막 물로 세척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스며들어간 그 간장의 그 짭짤함은 빠지지 않는 죄 짱아찌인 우리 인생.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부동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의 이 불가능한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죽이시고 박살내시고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 안에서 유라하금 그 생명을 거저 은사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고 나하고 죄가 너무너무 아멘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대접받으려는 이 지독한 자아사랑에 죽어있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생명과 죄가 이제 결합돼서 사망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존재적 죄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넘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없이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쭉 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갔다 오시고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자, 먼저 저희가 죄를 개념 정리하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정말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죄를 싫으신 분들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신 분. 근데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그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막 땡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뭐 땡긴다는 그 표현? 막 그죠?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막 오늘 라면이 땡기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죄를 가까이하고 그것을 품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 뭐 쥐나 이런 거 갖다 주면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양을 할까요? 아니면 아 고맙습니다, 너 좀 받아 먹을까요? 예.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안 먹 기다려 하다가 먹어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100이면 100 이 죄 앞에서는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똥 얘기를 또 해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두 형제가 두 친구가 한인 친구들 애들이 이제 그 프랑스를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 거기에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옛날 고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궁이 있는데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베르사유 그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뒷간이 저 집 밖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 궁전을 지었을 때 그 그 뒷간을 거기다 안 만들고 제가 인도에 타지마할 가면 거기도 없어요. 밖에 가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걸 모르고 갔는데 이 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하면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호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투 큰 거.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일을 볼 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그 궁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 귀퉁이에 가가지고 내가 응가를 하고 나머지 그거를 좀 처리를 할 때 이걸 딱 응가를 그 창문 밖으로 버려서 그다음에 좀 공기도 좀 정화해서 아 우리의 그 완벽한 그 완전한 범죄를 완전 범죄를 만들자. 해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들이라 걸치고 있던 그 스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 청년 아 내가 오늘 그 코리안 프라이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해내고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5,000불 이상 되는 아주 명품 그 100% 시크로 만든 수공예를 해가지고 한땀한땀 만든 그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는 5,000불짜리 그 스카프를요 땅에다 땅 넣고 거기다가 이제 응가를 한 거예요. 응가를.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그 다 했으면 빨리 가져와가지고 버리자 하는데 이 청년이 내 고통이 이렇게 탁 들면서 이렇게요. 이게 조금 무거웠나 봐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가져가는데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가져오라고 이거 빨리 버려야 돼. 야, 누구 오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청년이 이제 무거워져 여기 손을 딱 댔네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말랑말랑한데 이거 아 버리기 싫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거 네 응가야, 네 똥이야. 그거 더러운 거야. 지금 그거 똥 네가 지금 만지는 게 그게 그 실크라서 이게 좀 부드러운가 본데 그거 빨리 버려야 돼. 빨리 가져와 버려야 돼. 누가 오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가면서 이 청년이 뭐라 하면 난 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따뜻해 이런 거예요. 따뜻해. 지금 갓 일을 봤기 때문에 이게 모락모락 긴도 나고 네?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에서. 근데 이런 것처럼 그거를 부여잡고 이거를 못 내놓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근데 우리의 정서가요. 이 인간이 죄를 대하는 그 정서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하면 이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죄를요 안 짓고 싶어도 그 유혹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버릴 수가 없고 그거를 오히려 더 품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죄 안에서 혼자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만 없다 하시지만 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죽는 사람들은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을 우리 육신에 죽는 것을 한 번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제가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지옥을 만드셨다. 마땅히 두려워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그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 처리되는 장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의 사망 그리고 하나님은 지옥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 분노하시죠? 그것도 매일. 제가 예전에 그 인도에 딱 처음 도착했는데 첫 그 단기 선교 그때는 가족들이랑 안 가고 갔는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인도 곳곳에요. 동네마다 이 그 우상 숭배하는 조그만 그 신당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린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거를 앞에서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도가 너무나 가난한 것도 있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진짜 아무 내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뻔했나 이런 아차하는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날 정도로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그거를 따로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했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구나.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그냥 두려워 삶을 두려워하면서 그 매일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라도 그 복을 받아보겠다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넙죽넙죽 다른 그 돌들과 나무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 죄를 정말 정말 이렇게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거구나. 이게 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고 진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마땅하게 응당하게 불의한 자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두 쫓아 나타나는데 그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리를 막고 핍박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들이 대적하고 막아서고 하나님을 오히려 blaspheme하고 그러한 죄성이 우리 인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제가 요거 그래서 죄의 정의만 요것만 하고 한 저희가 쉬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념이 아니고요 죄는요 느낌이 아닌 실체예요. 실체.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의 실체는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죄의 실체구나. 우리가 성경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사회법이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율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의하고 정립해 놓은 어떤 사회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회 구성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의 죄는요 너무너무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18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진노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지금 거의 한 두 장 반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의 목적인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서 그냥 죄에서 그냥 그런 죄책감과 그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비워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마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데, 지금 이 죄를 말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설명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복음, 이 온 우주 사람들, 온 세계에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원만히 해결되는 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주시고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고 나고 죄인, 나와 죄를 절코 분리할 수 없는 죄 짜나진 우리의 현실을, 존재의 현실을 폭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의 소망이 되심을, 생명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첫 장부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연합,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몸으로 인격이 있으시지만 하나로 계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은 피조물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이런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아담 안에 들어오자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이제 우상으로 바꾸는, 바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숭배. 자, 하나님과 생명으로 단절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타락인데, 그 영적인 타락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린,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복음이 무엇입니까? 개념 전인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원성취 문제 해결,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했던 그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 다. 저희가 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저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건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저런 좋은 것들은, 복음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게 인도에서 주로 있는 일인데, 인도에서 어떤 여자분이요,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남자랑 이제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남편이 일찍 죽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낳는데, 애들은 이제 키우기 위해서 투잡, 뜨리잡 하면서 온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 날은 어떤 여자, 이제 결혼할 그 배우자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부모도 없고 고아에다가 달리트 출신에다가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리 봐도 그 어머니 마음에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결혼은 안 된다, 난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여자랑 도망가가지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에게 가장 유일한 사랑이 되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연합을 이루잖아요. 한 몸이 육체가, 두 육체가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실제로 둘은 떨어졌지만, 근데 그 아내나 여러분, 배우자의 그 죽음이 그 가져다는 그 임팩트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 배우자를 잃은 그 상심한 마음이요, 이 공허한 마음을 대체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체할 그 대상이 이제 아들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이 아들이 나를 배신해 떠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몸이 한 일체가 하는 부분이 뜯어져 나가는, 잘려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와 그 상실감을 메꾸려고 술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어떤 기쁜 소식의 복 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갈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수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드렁큰이에요. 드렁큰.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취해 있는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여인은요. 남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막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대뜸 그 여자에게 너 남편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주제가 나중에 예배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의 대상이 품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실체를 확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 남편이지. 근데 이 여인의 과거가 다섯은 예전에 이미 다른 뭐 지나갔고 지금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남편이 사실은 자기 남편이나 남의 남편이에요. 간음을 행하고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이 뭔지 알면은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마셨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썩어 있는 물. 그 마리아, 마르다, 미리암 다 이게 언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다 그 마라의 물 있잖아요. 마라. 썩어 있는 물. 홍해를 가르고 3일씩 가서 밤낮 그 썩어 있는 물. 그 마라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썩어 있다. 난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 그 여인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의 일곱 번째 남편이야. 내가 너의 완전한 남편이야. 그러고선 여자가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 아니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승천하고 너에게 성령을 부으면 너가 어디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데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것들을 마치 복음인 줄 알고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 상실되면 또 다른 걸 찾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마그네타처럼 독일 그 투자가처럼 자기가 복음 삼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을 붙잡고 있던 그것이 상실되면 자살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쫓고 있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저것을 내가 쟁취해내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을 예배하는 척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집사, 장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우상숭배가요 사실은 자아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가 무슨 귀신에게 절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를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실체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단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러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 제1계명 주시고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 그것을 절하지 마, 섬기지 마, 그걸 예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영적 그 거장들이 이런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존 캘빈도 얘기했고 뭐 다른 분도 다 얘기했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병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정말 컴플렉스한 그러한 인간의 그 부패한 자아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게 말씀드린 자기 의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근데 그게 그 동일한 역사가 죄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제조해내는 영원한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 공장. 자,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선포하시고 자, 그리고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나밖에 선한 사람이 없고 선한 존재가 없고 나만 나만큼 위대한 신이 없고 예배와 사랑을 받을 그 대상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십계명, 이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왜냐하면요,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이 육에 있는 이 소욕과 이 디자인은요, 뭐냐면요, 우리 마음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탐하는 것, 내 이웃의 집안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아내나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에도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짓말을 왜 거짓말하죠? 자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왜 간음을 행하죠? 왜 살인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가 자아 숭배고 자아 숭배가 사단 숭배인데 제가 인도의 그 예화를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신이 있어요. 여신 오른쪽에 이 여신이 이쁘세요? 아니면 좀 흉측하세요? 예. 사람 인도 사람들은요 왜 이 여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숭배를 할까요? 예. 이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깔리예요. 깔리. 깔리란 뜻이 이름이 뭐냐면요 검다란 시대 검다. 여러분,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는 예화를 짧게 드릴게요. 여러분 인도 영화 좋아하세요? 인도 영화 한번 보세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인도 영화 보시면요, 인도 사람들의 문화와 그분들이 가진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desire 욕망이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아미르 칸이라는 인도에 정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남자 배우 그 영화 배우는요 1년에 영화를 딱 한 편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편도 안 하고 1년에 아주 공들여서 한 편만 아주 그냥 걸작으로 하나 딱 찍고 그날은 그 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이 그 영화 제목이 PK인데 이 인도 그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아미르 칸이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설정이 그래요. 외계인인데 이 외계인이 우주에서 그냥 삐리삐리삐리 하는 그 외계인이 지구로 왔는데 인도로 간 거예요. 인도. 인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모습도 다르고 그 예배하는 형식도 다르고 이게 외계인으로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머리를 긁는 그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영화가 풍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도에 이런 종교의 다름이 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도 이런 게 다 모양과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뭐 각자의 그 종교도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우리는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야. 뭐 이런 각자 다를 수 있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도 학생들이요 시험에 목숨 거는 거 아세요? 시험 때가 오면요 점수 못 받으면 더 이상 좋은 학교 못 가고 거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여기서 1등을 한 거 여기 뭐 지역에서 1등을 한 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 있는데 시험 때가 되면요 지금 그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캠퍼스에 난리예요. 난리. 시험 잘 보려고 뭐 공부하는 애들. 근데 어떤 그 영화에서 어떤 게 나냐면 그 주인공이 외계인이 갔는데 어떤 한 그 인도 학생이요 벌써 시간이 됐네. 인도 학생이 어떤 돌에다가 돌을 그 아무나 그냥 채이는 돌 있잖아요. 그거를 캠퍼스에서 그걸 가다다가 어디다 그 어떤 나무 밑에다 딱 세워놨어요. 나무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유를 붓고 거기다가 그 인도 루피 있잖아요. 돈은 현찰을 거기다 딱 대면서 비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근데 이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다음 시험 기간 안 되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줄이 서 있는데 이 외계인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아니 왜 돌에다가 돈 주고 우유 붓더니 줄이 금생이만 길어졌냐 이게 말이 이게 프로세스가 안 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그 대상 그 우상 숭배하는 대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이어를 reflect하는 게, represent하는 게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거기 뒤에 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시험 잘 보는 거, 시험 잘 봐서 내 인생이 피는 거, 성공하는 거. 그 욕망과 그 디자이어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그 줄에 서는 거예요. 인도예요. 얼마나 신이 많냐면 3억 3천 개예요. 3천만. 모든 게 다 인간에서 나오시는 모든 욕망이 다 우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인도에는. 체인인 게 신이에요. 버려진 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코비드 때만 아니라 그냥 집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 주변에 잘 살펴보면 거기 우상들 몇 개씩 숨어 있어요. 거기 버려진 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면 내 욕망을 누군가가 들어달라고. 그 돌이라도 세워놓고 내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내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한국 이 신이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자 여러분 이 신을 이해하시면 인도 사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할까 아시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여신은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신이에요. 어떻게 무섭냐면 이 여자는요 남자를 강간하는 신이에요. 자기 남편을 인도에서는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보통 여자를 강간하죠. 힘이 센 자가, 나약한 여인을. 근데 이 신은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요. 그 자기 욕망을 채운 다음에 목을 쳐서 던져버립니다. 여기 목걸이 중에 남자들 머리 있죠. 그리고 뒤에 수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발로 짓누르고 밟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란 신이에요. 되게 유명한 신입니다. 근데 죽음의 신을 자기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 깔리라는 신이, 여신이, 자기 남편을. 근데 여러분, 왜 인도 사람들이 이 신을, 이 여신을 좋아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안에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욕망이 대변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여자로 태어나면요, 정말 불행해요. 인도에는 지창군 제대고 있어요. 지창군들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아 나는 인도 가서 살고 싶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인도에서 결혼하려면 남자가요, 남자 쪽에서 소 10마리 끌고 가가지고 그 신부 측에다가 지불한 다음에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인도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넷이거든요. 집 기둥이 몇 개 뽑아줘야 돼요. 결혼시키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거부터 경제적인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infanticide라고 애들이 태어나면 일찍 여하면 죽이는 게 있고요. 그 우리는 여기서 그 우리 아내들이 임신하면 한 4개월, 5개월 되면 성별을 구별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거기는 불법이에요. 그거 알고 시술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그 낙태가 많아서. 그리고요, 예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화장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화장. 불에 태우는, 크리메이트 하는 건데요. 남편이 죽으면요,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남편과 함께 같이 떠밀어서 산채로 태워버려요. 그게 사티 제도가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운동도 하셨어요. 인도는요 이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 나 당신 싫어, 자 친정 가, 제발 받아주세요, 가, 이혼하고요. 또 다른 지참금을 들고 오는 여자를 맞아요. 가. 또 받고. 가. 여자요. 그렇게 아주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분이요. 여자분이 다른 그 구성원들하고 아예 상관없는 그런 여자인가요? 아니죠. 그 여자가 어떤 분들에게 엄마가 될 수 있고요. 그 여자분이 자기 누이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이모가 될 수 있고, 그죠? 자기 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런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절망인 거예요. 절망.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인도 안에 이 여성들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일들, 이런 학대, 이런 강간, 차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요, 이들 안에 이 여신을 통해서 취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맞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을 대변하는, 그래서 막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예요. 이런 신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 차례를 지내죠? 그 죽으면 그 조상님들이 와서 밥 먹고 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고. 이장을 왜 하죠?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 다 묻었는데 장지를 또 좋은 또 어? 장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또 해골을 같이 다 꺼내가지고 다시 또 묻고. 그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시아 왕 때요. 요시아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전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미동의 집을 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동이지만 남창의 집이에요. 남창. 남창. 남창이 뭔지 아세요? 남차? 남자? 남자 창녀죠. 남창이죠. 남창.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그걸 헐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여인이 아세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 안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도 왕들도 기름부어받은 선지자들도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그때 예배가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가서 여호와의 전 안에 있으니까요. 전 안에 가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을 예배하고 거기에 남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고요. 좋았어.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 거기 가서 그 여사제들과 또 관계를 맺고 가는 거야. 오늘 예배 좋았어. 만족해. 오늘 예배 끝내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봤던 우리가 복음이라고 취급하는 예, 하나님도 복음이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더 중요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자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것들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진짜 제가 목회자고 제가 선교사고 하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사님들이요 본인들이 선포하시는 그 설교 뒤에 자기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그 양파 껍데기처럼 그거를 위장하고 자기 마음을 숨길 때가 많거든요. 자기 진짜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기 모습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장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니까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십니까? 정죄하고 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막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모양, 또 어떤 모양의 우상숭배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도.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지만 그 사역의 열매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수단으로 사역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부패한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섬기고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이 우상 숭배의 이 유혹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죄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리새인들 율법 자지고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안 피고 그렇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추하는 그걸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의 그 개념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잘못하고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나의 자아 숭배, 그리고 자기 의,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죽음으로 넘겨지고 새롭게 되어지길 정말 축원합니다.